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저희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또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말씀 볼 때 정말 율법인지 또 복음인지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저희가 이제 어차피 다 보기 때문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은 아니지만 2장 전체를 볼 때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핵심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긴 하지만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핵심 단어라고 대략 정리해 본 것은 먼저 할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례. 오늘 공부하다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많이 들으셨지만 이게 왜 주셨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할례에 목숨을 거는가 이것을 저희가 한번 짧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또 자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저희가 항상 쉽게 접하는 말씀인데 예,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과 교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같은 진리를 예,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2절 말씀은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볼 때 또 다른 그 바울 서신을 볼 때는 사도행전을 수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몇 장 몇 장 몇 장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들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언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또 언제 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려면은 사도행전을 꼭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부하실 땐 그렇게 다각도로 성경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1절에 그 뒤 14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이 그 뒤라고 할 때 이 그 뒤는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그 위에 기록된 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뒤 3년이 지나서 라고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14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17절에는 그 뒤에서 그 뒤는 뭐에 대해서 3년이 또 지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뒤에 3년이 지나서 그 뒤에 또 14년이 지나서 그럼 모르긴 해도 17년, 8년은 이미 지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20년 가까이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기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사라진 시간들을 저희가 캐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한 17, 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뛰어넘어서 2장 1절로 저희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제 벌어지는 시간적 배경은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정확히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을 저희가 이따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4년 전에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고 계시를 받고 제자들을 만나서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바울은 그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배움의 수준 이런 것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소했죠. 생소했습니다. 이제 갓 거듭나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지만 아직 충분하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14년 전에 한번 만났다면 지금 14년 후에 사도바울은요 완전히 모습이 바뀌었어요. 이미 14년 동안 사도바울은요 그 갈라디아 지방 또 사도바울의 그런 거점이 됐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예요. 최초의 그리스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이 나왔던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접경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이방인. 그 지역입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숙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믿음의 진리로 충만해 있는 상태예요. 예, 굉장히 성숙되어 있고 이미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전문가 수준이었지만 복음에 있어서 이미 탈바꿈하고 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회심을 잘 몰랐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정말 잡아 죽이고요. 그때도 예수님 말고도요 십자가 처형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 당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도 당하고요. 찢어져 죽이기도 하고요. 온갖 핍박의 수단을 다 가했을 때 사도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를 믿어줄 수가 없죠. 그때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희가 이 사람을 배울 때는 앞으로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이후에 계속 접하게 될 한 사람을 배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예, 바나바는 아직 제자들이 기존의 열두 사도들이 사도바울에 대한 신뢰가 없을 그 당시에 사도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줬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어느 모임 안에 어떤 그룹 안에 믿음의 간증이 아직 부족하거나 드러난 바가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소개해주거나 내 믿음을 대신 어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참 중요하겠죠. 그게 사도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진정성 있는 간증을 먼저 한번 전해주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같이 이제 동역의 선상에서 같이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 1번입니다. 선교팀을 이룬 바나바와 디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9절에 보면요, 잠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태동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교회가 생겨난 곳이에요. 또 성령이 임했던 곳이고 최초의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기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세 명을 이루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지금 봤듯이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면은 우리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동반한 또 사도 바울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빅3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할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릇들, 또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그릇이라면은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선두주자였던 사람들은 디도, 바나바, 사도 바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세 명 빅3를 얘기하냐면요. 이 빅3가 처음에 잘 연합이 안 됐어요. 예,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러한 일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을 2장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말끔하게 일이 해결이 됐고 지금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이제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들을 위한 그런 변화하는 책이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지는 않겠지만 바나바와 디도를 한 번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가. 예, 바나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해 주었던 예, 사람입니다. 그때 이루어졌던 상황을 봐서는 참 배려심이 크고요. 사람의 내면을 좀 잘 관찰하는 그런 순수한 영혼의 그런 소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여러 가지 보면은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그에 적합한 행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처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몇 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 사역의 부족함을 봤어요. 아, 재정의 어려움을 느꼈던 것인데 이걸 보고서 바나바가 자신의 좀 물질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로도 섬겼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또 또 사도들 이외에도 함께 섬기는 제자들. 우리 복음서 보면은 나이를 봤을 때요. 바나바는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인물 같지만 실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연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막 5천 명도 먹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럴 때 사도들 말고요. 제자들이 무수한 제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들어보세요. 제자들.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 바나바의 그런 직함이라고 하면은 제자 정도가 됩니다. 제자. 예,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직 거론되지도 않는. 그리고 디도라는 사람을 잠시 보면요. 디도는 저희가 중요합니다. 오늘 2장에서요. 디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배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디도가 유대인이었으면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즘에도 그 유대인 조금 모계사회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대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얘는 거의 70, 80% 유대인으로 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또 헬라인이었는데 또 유대인의 입장이었고요. 디모데는 그렇지만 디도는 엄마 아버지 모두 헬라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고요. 또 어수선한 또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교회만 있었지 않고 디도는 나중에 그 크레테 교회라는 곳에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고 안수를 받고 그게 목회자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몇 교회를 임명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목회적 사역이 좀 투철했던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도 있었고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디도와 저에게 바나바를 또 알아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야고보는 우리 두 명의 야고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 이미 그 한 다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없고요. 예,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이 절에 보니까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 거짓 교리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있죠.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 보면은 요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 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건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이 언급된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음이 드러난 부분이죠. 성경에서. 그게 바로 38절이에요. 예수님 회심했을 때 말고 복음을 이미 전하는 선교사 입장에서 내 믿음을 정확히 드러낸 처음 등장한 부분이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지금 사도행전 말씀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 믿음, 의 정확히 구분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궁극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 당시에 바울이 가장 그 급했던 일, 급선무였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막는 것이에요. 그들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막 냄비가 막 부글부글 끓고요. 위에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막 끓고 있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게? 뚜껑을 계속 닫으시겠어요? 아니면 불을 끄시겠어요? 불을 끄셔야죠. 다 여러 가지더라고. 누구 찬물도 갖다 붓고요. 각각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방법으로라면은 그 복음에 그 훼손되는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바늘이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고요. 정통 유대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거의가. 제자들의 일상을 다 알고, 이들의 위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 내가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침기가 건드려진 거예요. 저게 무엇인가, 저게. 구약시대에 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했지만,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거긴 613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 사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애 기간 동안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7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들은 지킬 수 없는 걸 막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복음 앞에 지금 강한 대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않겠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변질을 저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변질. 이것은 신약교회 최초의 복음의 변질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의 복음의 변질을 저희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 특징은 저희가 지금 4절에 읽으신 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번 여기를 밑줄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오늘 공부할 때 이것을 정말 암기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예.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복음의 변질이 있을 때 이 패턴을 벗어나질 않으세요. 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속박한다라는 내용. 거기 한번, 속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아무리 그들이 감언이솔로요, 아니다, 부정하고 우리 믿음을 현혹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면에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디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도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단어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유대인 된 사람들이요. 오순절 사건을 겪었고 지금 불처럼 번져가는 그 복음의 이 현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많이 거듭나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 다 연합이 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할례는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 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언제 할례 받는지 아시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할례자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할례자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우리 율법에는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연합할 수 없지만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같이 명절을 지내고 같이 주님을 경배하려거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실제. 그게 명령인데 그리스 사람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디도 너 받지 마.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절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참여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참여하는데 이는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걸림이 되겠습니까? 예,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적으로 디도를 어떤 표식처럼 내 구원의 표식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주지 않고 디도를 앞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요 디도가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죄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연합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람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제일 이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교회에 있는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 또 거듭난 이방인들은 디도에 대한 뭐 걸림이 없어요. 그냥 디도가 거듭났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몰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은요. 이걸 보고 거 봐라.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마 디도가 아니었어도 이런 사람이 좀 필요했었을 거예요. 두 번째, 괄호 두 번째, 그리스인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거짓 교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요거는 답을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뭐 필요하시다면 얘기를 할 수 있으시거든요. 현대교회의 그런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거짓교리가 무엇이 있을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흔히 예전에 기성교회 다니시면서 느꼈던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거짓교리인데 거짓교리가 거짓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헌금에 대한 그런 11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내용들도 있겠죠. 또 회개를 통한 거. 행위. 그렇죠. 이게 참 범위가 넓어요. 행위. 또 유아 세례라는 부분도 있고요. 어디는 다 바르게 침례를 주는데도 침례를 받아야만 그렇다는 예. 그런 것도 다 강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간증에 대한 부분인데. 또 방언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은사주의 지지난 첫 번째 강의 때 은사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병고침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 시간 내내 병고침 방언 이 얘기만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대목은 없고 예. 또 예전에 좀 오래 많이 저희가 알았던 건데 주일 성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고 해서 거룩한 안식일 이것도 좀 바른 교리가 아니죠. 여기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많이 만연되어 있는 내용이고 많은 교회에서 답이 안 내려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여기 답이 다 내려지셨죠? 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렇다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걸 담보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다른 문맥입니다. 이거 같이 보시면은 안 되세요. 이거. 예.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죽어봐야 한다. 우리는 구원은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어봐야 한다. 이것도 은근히 많으세요. 예. 사실 죽어봐야 알면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여기서 주님을 섬기고 확신이라는 걸 갖겠습니까? 또 미리 모든 사람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구원하신다. 예, 그럴듯하지만 그것도 다 아닙니다. 그 나열하자면 참 많은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현대교회 그리고 예전교회 앞으로도 신약교회에서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거짓교리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게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예. 저희가 지금 보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대교회 가장 위험한 두 가지의 거짓교리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내용, 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내용. 한번 잘 보십시오. 답이 있는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답이 벌써 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또 나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정확한 그 한마디로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렇게 예, 죽었는데 살잖아요. 그 이 사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살았습니다. 육신도 살았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선언한 겁니다. 선언한 거예요. 말소됐습니다. 말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거짓 교리를 따라갈 때 상실된다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예, 자유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4절에 지금 아까 동그라미 치셨던 속박하려고 우리를 몰래 들어왔나니 속박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든 죄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이렇잖아요. 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이런 교리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걸림이 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렇게 일찌감치 초기 교회 시대 때 복음의 순삼을 떠나서 이들에게 귀 기울인 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틀, 한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의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항상 안에 거하겠다 이런 다짐도 좋지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뭔가 움직여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는 것인데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소망 5절 말씀. 예,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갖는 가장 큰 염원이자 소망,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저희가 이렇게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믿었을 때 한번 믿었고 구원이 영원하니까 복음은 내 거야. 내 복음 따로 있어. 나를 지키는 내 복음. 그래서 이제 서랍장에 여권처럼 딱 뒀다가 여행 갈 땐 또 여권을 빼서 우리가 또 쓰잖아요. 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 고린도 전서 9장 14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것은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데요. 9장 14절 고린도 전서 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16절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요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거는 사도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옛날에 순교로 각오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하지 마시고 14절 말씀이 저에게 귀한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고 있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18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요것은 그냥 별표를 한번 쳐두시고 한번 집에서 꼭 보십시오. 예,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에서 잘할 것,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잘할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 꼭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종합을 해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묵상도 있고 이렇게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좀 잡아 놓으시고 목표한 성경 내용의 분량을 한번 읽으시고 또 어려우면은 다른 책을 읽으시고 하시면서 말씀의 그 광맥이라고 하죠, 광맥 그걸 발견하신 다음에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 오전 설교 또 성경 공부, 또 목표하신 그런 개인 일상생활에서 성경 말씀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이것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는 깨어있어라에 대한 실체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가? 내가 계속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보고 내가 막 그런데 예민한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둔감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세 구절 6, 7,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 분께서 내 안에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읽으셨는데 내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말이 막 길고 6절도 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참고로 6절에 나온 그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생긴 이후에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제자들이 전부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모였던 그것을 뭐 1차 예루살렘 공회니 뭐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 세상에 많은 에큐메니칼 회의가 있고 교회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최초의 회의를 이 회의를 모태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 교회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에큐메니컬 그런 모임도 아니고 예, 교회 연합도 아니었어요. 예, 이 회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확증함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먼저 사도행전 15장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실 때는 갈라디아서 2장의 배경을 암기하다시피 딱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고 또 갈라디아서 2장을 볼 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기억하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1절에서 5절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저는 이거를 굉장히 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은 사람이에요. 두려울 게 없고요. 이제 복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이 논쟁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을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며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알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치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1절과 5절에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두 구절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절과 5절. 예. 1절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밑도 끝도 없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주 일찌감치 성경에 등장하죠. 율법도 있기 전에 이제 할례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면서 또 언약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율법도 있기 전인데. 그리고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갱신시켜줍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와 나와의 표적이 되고 언약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세 가지 언약이 있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 때 탁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맞히신 분들.
일단 혹시.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예,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표적과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때는요. 이걸 지켜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에 지금 떠돌아 살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긴 하지만 전체 미국의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중요한 인물들은 30%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들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가든지 이걸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지개입니다. 좀 독특한데요. 무지개. 무지개를 통해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방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할례 받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언약의 증표가 되고 내 모든 상속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요. 타국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명절에 참석해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타국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 할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여자가 출혈이 있을 때 얼마 동안 부정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일주일, 한 1회라고 하는데 7일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것도 시행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난 8일 만에 자녀에게 그 할례를 주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빨리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냐면요. 안식일도 언약이고 할례도 언약이에요. 그럼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줘요. 예.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저희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 가지고요 예수님을 속박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내는데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을 행했어요. 안식일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예수님 답하는 상황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요. 율법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는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지금 언약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지, 할례 지켜야지. 근데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일곱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게 언제라 할지라도 할례는 행해집니다. 모든 언약 중에 거의 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할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들어온 거짓 많은 그런 형제들이 왜 다른 많은 율법에 613가지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도 있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많이 있잖아요. 왜 할례를 그렇게 언급했을까? 가장 언약 중에 좀 비중이 높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례를 받을 때는 그 유대인의 공동체의 그런 어른들 장로급에 해당되는 한 10명이 같이 참석해서 할례를 주고요. 아이의 부모는 할례일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는 굉장히 아플 텐데 막 축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또 엄청난 축제가 있어요.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이들은 13살이면은 성인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마와 팔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묶어놓고 그게 신명기 말씀인가 기억하는데 머리에 그 하죠. 그리고 또 성인이 되면은 그 옷을 뒤집어 쓰고 하루에 네 번 그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형제들이 힘주어서 복음보다 할례를 높이 들려고 했던 것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죄송합니다. 다시 15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결론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 의장격이 됐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말을 한번 말을 하는데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아주 짧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뒤에 야고보도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23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뒷장이에요. 그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다시 말하면 디도와 바나바와 사도바울 편에 이러한 내용으로 서신을 보내서 안디옥 교회로 돌려보낸 건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게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자,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 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예, 이러한 내용으로 축약을 해서 회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달된 것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사도권이 있음이 증명됐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난 것은 처음에 있었던지 한 처음에 본 이후로 14년이 흘렀던 상황인데 이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바나바도 옛날에 우리 측근이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지내고 있고요. 디도라는 사람도 같이 왔고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복음의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미 또 복음 사역을 했던 내용을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이제 이들을 인정한 것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무할례자들을 또 할례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팀을 나누셨다라는 데 대한 동의를 한번 그들이 정리를 한 것이 그 예루살렘의 부가적인 또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지금 저희가 읽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7, 8절. 7절에도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 있음을 확증했고요. 그 복음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서로 동의했습니다. 자, 6절을 잠시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빅3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저는 이제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 괄호 넘어가서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더 추가하거나 가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복음을 선포합시다. 라고 하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은 각각 할례자를 위한 사역 그리고 무할례자를 위한 그런 사역 이것을 같이 행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은 유대인이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보낸 거 아니라고. 우리 보낸 적도 없고 그런 가르침을 준 적도 없다 라고 일침을 했고요. 마무리를 했고 이제 사역의 새로운 이제 국면이 펼쳐집니다. 이러고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문맥으로 보면은 1차 여행 때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돌로 공격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예,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그 가해자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게 1차 선교여행이었고 또 교리적으로는 이런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직전까지 갔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다. 저는 또 궁금해서 이제 한번 써봤는데 오른손을 내미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그리고 신뢰 권세 이런 걸 상징하는데 이들에게 모든 믿음을 서로 간에 확인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실천한 부분은 뭐냐면은 10절에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우리 이쪽 이방인들을 사역을 담당한 빅3 있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기록된 로마서 1장 25절 27절 말씀을 꼭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많이 신경을 쓰는데 마케도니아와 이쪽 지역에서 헌금을 받았어요. 헌금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었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강한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그 믿음의 그 선배들 아니겠어요? 흉년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데 그거를 이방 교회에서 듣고 헌금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형제들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로마서 15장 25절 보니까는 내가 이 헌물을 무지무지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전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11절부터 다다음 주에 또 볼 때는 여기는 베드로와 우리 악수를 청했던 사도 바울 굉장히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가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실족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보게 되는데 다 아시겠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습으로 숙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엿보아서 또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많은 그런 거짓 형제들이 오래전에 교회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와 마찬가지로 믿는 저희들이 깨어있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기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